보통 인생에서는 젊은 청춘이 한창 꽃을 피우는 시기이고 절정기라고 얘기하죠. 그 이후부터 우리는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조금씩 노년에 가까워지는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달랐습니다. 베토벤은 젊은 시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요동치는 창작열로 정말 치열한 작품들을 인생의 후반기에 왕성하게 쏟아냈죠. 그의 환경은 예전보다 나아진 게 없었고 사실 더 악화된 상태였지만 마치 거기에 반비례하듯 음악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점점 더 진지하고 엄격하고 또 심오해졌습니다. 오늘 영미문학관에서는 악성 베토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미문학관의 이소정입니다. 네, 멋진 분 나와 계십니다. 브라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ello, how are you today?
저는 토요일은 매일 좋아요.
아, 그렇죠. 토요일 좋죠. Weekend is good.
네, 뭘 개인적으로 프라이데이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Saturday도 just as exciting as Friday.
It's a little bit more relaxing, I think. Because Friday, you still have stress that you're trying to release from earlier in the week. But Saturday is very relaxing.
그죠. 특히 Saturday night, 이순이 그죠?
그렇죠.
네. 영미문학관 사람들 편에 이번 주 댓글 이벤트 주제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댓글 이벤트 주제는 내 인생 최고의 역경 또는 위기입니다. 베토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를 몇 번이나 겪죠. 음악가인데 귀가 안 들리는 역경을 겪었고 또 오늘 들으시겠지만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조카를 맡아 키우면서 별별 마음고생을 다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역경이다 혹은 위기다 할 만한 사건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때는 언제였고 또 어떻게 헤쳐나오셨는지요? 저희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 마련된 댓글 게시판에 오셔서 글 남겨주세요. 꼭 감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꼭 대단한 역경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저 여러분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진솔하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 문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1045나 EBS 반디 게시판 또는 트위터에서 EBS underbar English ENGLIT로 들어오신 다음에 팔로우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같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잉릿 퀴즈도 지금 드리고 시작할게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베토벤이 만든 음악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문제인데요. 어제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특히 더 잘 맞추어 주실 것 같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아, 베토벤은 원래 이 교향곡을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 붙인 제목은 이거 뭐라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브라인 선생님?
Bonaparte.
Bonaparte. Okay. Bonaparte였다고 하죠.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것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1802년부터 1804년까지 2년에 걸쳐 작곡된 베토벤의 제3번 교향곡의 제목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Number one.
Number one, harmonica.
Number two.
Sri Lanka.
Number three.
Eroica.
아... 이게 저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힌트 드리면 더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아, 리스트라는 작곡가도 이 제목과 똑같은 피아노 곡을 작곡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더 헷갈리겠나요? 네, 이것은 영웅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거랑 비슷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전축 세트도 나왔었다는 거 하네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아 그렇죠 있었어요.
네, 네 정답... 이게 이탈리어로
네.
Heroic.
아, 그래요?
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네.
좀 힌트예요.
자, 힌트 두 개나 나갔습니다. 정답 네. 보내주실 곳 알려드리겠게요, 다시.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45, EBS 반대 게시판, 트위터에 EBS underbar English로 정답 보내주세요. 아, 퀴즈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영미문학관에서 푸짐하게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로 들어가보죠. 귀가 안 들리는 음악가로서 베토벤의 인생의 후반부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극히 줄어든 시기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몇몇 인물들과의 교류는 계속되었지만 어쨌든 그는 침묵과 친해지면서 사람들보다는 자연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 시기의 자연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경치나 배경이 아니라 인생을 보듬어주고 인생을 말해주는 또 다른 세상이었죠. 그는 비엔나에 살면서 날마다 교회 지역을 산책했습니다. 가난이 그의 목을 조여올 때도 이 버릇은 변함이 없었죠.
"No one on earth can love the country so much as I," wrote Beethoven. "I love Italy more than a man." When in Vienna, he walked around the ramparts every day. In the country from daybreak till night, he walked alone, without hat, in sunshine or rain. "Almighty God, in the woods I am happy, happy in the woods, where each tree speaks through thee. O God, what splendor! In the forest, on the hills, it is the calm, the quiet that helps me." His unrestfulness of mind found some respite here. He was harassed by financial cares. He wrote in 1818, "I am almost reduced to beggarly, and I am obliged to pretend that I do not lack necessities." And at another time, "The sonata Opus 106 has been written under pressing circumstances. It is a hard thing to have to work for bread." Spohr says that often he could not go out on account of his worn-out shoes. He owed large debts to his publishers, and his compositions did not bring him in anything. Then the Mass in D, published by subscription, obtained only 7 subscribers, of whom not one was a musician. He received barely 30 or 40 ducats for his fine sonatas, each one of which cost him 3 months' work. The quartets, opuses 127, 130, and 132, amongst his profoundest works, which seemed to be written with his very heartblood, were written for Prince Gallitzin, who neglected to pay for them.
비엔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천재 음악가인데도 베토벤은 왜 이렇게 가난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산책을 할 때도 그는 가끔 모자도 쓰지 않고 빗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구두가 구멍이 나서 외출조차 못할 때도 있었죠. 어떤 음악가든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그 돈을 위해 작곡을 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베토벤은 가난이 심해질 때면 그야말로 돈만 바라보고 작곡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빚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작곡을 해도 형편은 넉넉해지지 않았죠. 돈 많은 귀족이 의뢰를 해서 피로 쓴 것 같은 빛나는 명작을 몇 곡씩이나 만들었지만 정작 그 귀족은 돈을 내지 않기도 하고 베토벤으로서는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 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건 그의 조카 칼을 여스였습니다.
베토벤 was worn out with domestic difficulties and with endless lawsuits to obtain the pensions owing to him or to retain the guardianship of a nephew, the son of his brother Carl, who died of consumption in 1815. He had bestowed on this child all the care and devotion with which his heart overflowed, but he was repaid with cruel suffering. It seemed that a kind of special fate had taken care to renew ceaselessly and to accumulate his miseries in order that his genius should not lack for food. At first, he had a dispute over Carl with his mother, who wanted to take him away. Then this nephew, so passionately loved, proved unworthy of the confidence of his uncle. The correspondence between Beethoven and him is sad and revolting, like that of Michelangelo and his brothers, but more simple and touching. "Am I to be repaid once again with the most abominable ingratitude? Ah, well, if the bond must be broken, so be it. All impartial people who hear of it will hate you. If the compact between us weighs too heavily, in the name of God, may it be done according to his will. I abandon you to Providence. I have done all that I could. I am ready to appear before the Supreme Judge. Spoilt as you are, that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to teach you to be simple and true. My heart has suffered so much by your hypocritical conduct, and it is difficult for me to forget. God is my witness. I only long to be 1,000 miles from you, and from that sorry brother, and from this abominable family. I shall never more have confidence in you. And he signed, unhappily, your father, or rather, not your father.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던 베토벤은 일찍 죽은 동생의 아들인 카르를 맡아 삼촌이지만 대부 뭐 혹은 양아버지로서 그를 물심양면으로 정성껏 키우려고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하지만 조카인 카르는 그런 그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엇나가기만 했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처음부터 삐뚤어져서 그랬다기보다는 베토벤의 양육 방식이 조카와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탓이 더 컸습니다. 카를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음악가가 되어줬으면 했던 베토벤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카를은 상인이 되고 싶었죠. 이런 의견 충돌은 가끔 아주 크게 갈등과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After having cherished all kinds of dreams for the future of this nephew, who was not lacking in intelligence and whom he wished to take up a university career, Beethoven had to consent to make a merchant of him. But Karl frequented gambling dens and contracted debts. By a sad phenomenon, more frequent than one believes, the moral grandeur of his uncle, instead of doing him good, made him worse. It exasperated him, impelling him to revolt, as he said in those terrible words where his miserable soul appears so plainly. I have become worse because my uncle wished me to do better. He reached such a state that in the summer of 1816, he shot himself in the head with a pistol. He did not die from it, but it was Beethoven who just missed dying. He never recovered from this terrible fright. Karl recovered. He lived to the end to cause suffering to his uncle, whose death he hastened in no slight measure. Nor was he with him at the hour of his death. God has abandoned me, wrote Beethoven to his nephew some years before. He will find somewhere to close my eyes. This was not to be the one whom he called his son.
삼촌의 보살핌이 과보호라고 느꼈던 조카 카를은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도박에도 손을 댔고 삼촌과 격하게 싸웠던 어느 날은 자기 머리에 권총을 대고 쏘는 위험한 짓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살 시도로 카를은 죽지 않았지만 반대로 베토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어 정신적으로는 카를보다 그가 더 이 사건으로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좋았습니다. 적어도 이 글을 쓴 로맹 롤랑은 그렇다고 믿었죠. 로맹 롤랑은 이 전기를 쓰면서 베토벤에 대한 존경의 마음 때문이었겠지만 조카 카를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르고 달래면서 조카를 잘 키워보려고 했던 베토벤은 이때부터 마음고생이 웬만한 부모 못지않게 극심해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죽을 때 누구 하나는 내 눈을 감겨주겠지라고 편지에 써보내기도 했지만 그 다정한 손길의 주인공은 결코 조카가 아니었다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아까 내드렸던 잉릿 퀴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문제인데요. 잘 듣고 맞춰주세요. 베토벤은 원래 이 교향곡을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 붙인 제목은 모나파르트였다고 하죠.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것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1802년부터 1804년까지 2년에 걸쳐 작곡된 베토벤의 제3번 교향곡의 제목은 어떤 것일까요? 입니다. Number 1.
Harmonica.
Number 2.
Sri Lanka.
Number 3.
Eroica.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메시지 우물정 1045로 보내주시거나 EBS 반디 게시판 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EBS Underbar English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마련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클래식과 관련이 된 팝송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쇼팽의 피아노 연습곡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네요. Barry Manilow의 Could It Be Magic 듣고 올게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사회, American Dream은 무너졌습니다. 청년 정신도, 찬란한 이상도, 그리고 순수한 사랑도 무너져버렸습니다. 다만 섣부른 절망과 포기, 말초적인 욕망과 탐닉만이 난무했습니다. 아름답고 여유로운 재즈 음악이 그들의 부질없는 욕망 위를 술처럼 흘렀습니다. 제이 갯츠비는 그런 새 속에 더러운 욕망의 맨 윗계단에 선 사내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그는 영혼은 없고 허영만 가득한 여자를 손에 넣으려고 그의 마지막 영혼까지 팔았습니다. 그의 짧은 인생은 무모한 욕망, 치졸한 거짓, 그리고 비극적인 자기 기만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스콧 피츠제럴드는 왜 위대한 게트비라 불렀던 것일까요? 그건 그런 더러움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순수, 희망에 대한 천진한 꿈을 그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트비가 사라졌을 때 마지막 꿈마저 사라져버렸고 이 세상엔 더러운 먼지만 남았으니까요.
스콧 피츠제럴드의 The Great Gatsby.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영미문학관 사람들 편에서는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 수많은 역경을 딛고 눈부신 명곡들을 작곡한 베토벤의 전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이 쓴 작품이죠. 베토벤과 함께하는 이번 주 댓글 이벤트 주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 인생 최고의 역경 또는 위기입니다. 베토벤처럼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살아보면 한 번씩은 큰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역경, 그런 위기는 언제였나요? 저희 홈페이지 댓글 게시판에 그 내용 간단하게 올려주세요. 사연 중에 저희가 뽑은 분들 중에게는 특별한 선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죠. 베토벤이 쓴 교향곡 중에서 아마도 제일 유명한 건 운명이겠죠. 이 교향곡 1악장의 대표적인 멜로디를 모를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인생 후반기에서 가장 빛나는 교향곡을 들려면 아마 이게 아닐까 싶네요. 그가 쓴 마지막 교향곡, 맨 마지막에 우렁찬 남녀의 화음이 마치 벼락처럼 듣는 사람들의 감각을 일깨우는 교향곡, 바로 베토벤 제9번 교향곡 합창입니다.
He found great technical difficulties in introducing the chorus into the symphony, as is shown by Beethoven's notebooks, and his numerous attempts to make the voices enter at another part of the work and in a different manner. At the moment when the theme of joy appears for the first time, the orchestra stops abruptly, thus giving a sudden, unexpected character to the entrance of the song. And this is a true touch. This theme is rightly divine. Joy descends from heaven, enveloped in a supernatural calm. It soothes a suffering with its cool breath, and the first impression that it makes is so tender as it steals into the sorrowing heart that a friend of Beethoven has said, One feels inclined to weep as one looks into those soft, calm eyes of his. When the theme passes first to the voices, it is the basses who present it first with a solemn and rather weighty character. But little by little, joy takes possession of us. It is a real battle, a fight with sorrow. We can hear the rhythms of marching, the armies moving. In the ardent, panting song of the tenor, in all these quivering pages, we can almost feel the breath of Beethoven himself, the rhythm of his breathing, and his inspired cries as he wandered across the fields, composing the work, transported by a demoniacal fury, like King Lear in the middle of a storm. After the warlike joy comes religious ecstasy. Then follows a sacred orgy, a very delirium of love. The whole trembling humanity lifts its arms to the sky, utters powerful outcries, rushes forth towards this joy, and clasps it to the heart.
베토벤의 명곡 중에서도 그 규모나 감동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첫손에 꼽는 이 합창 교향곡은 그의 말년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만 실은 그보다 엄청나게 더 일찍부터 그가 구상했다고 하네요. 죽기 3년 전에 처음 연주된 이 교향곡을 그는 본격적으로는 42살 때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23살 때부터 이렇게 교향악과 합창이 어우러지는 형태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교향곡이면 교향곡, 합창이면 합창이지 이 둘을 성공적으로 하나의 음악에 담아내는 건 당시 통념에도 생소한 것이었고 베토벤 스스로도 작곡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구성이었습니다. 로맹 롤랑은 교향곡 마지막 4악장에서 합창 단원의 노래가 도입되는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공을 들여서 한참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도 이 음악을 좋아했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음악을 정작 베토벤은 비엔나에서 연주할 뜻이 처음엔 없었습니다. 화려하고 달달한 연주를 좋아한 비엔나의 청중에게 이 합창 교향곡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라는 생각해서 그는 굴욕감과 함께 영국으로 떠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몇몇 오스트리아 귀족들이 그의 팔을 붙잡습니다. 그들은 제발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그 음악을 연주해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베토벤에게 보내죠.
On May 7th, 1824, the first performance in Vienna of the Mass in D and the Ninth Symphony took place. The success was amazing, and his greeting almost of seditious character, for when Beethoven appeared, he was accorded 5 rounds of applause. Whereas according to the strict etiquette of the city, it was the custom to give 3 only for the entrance of the royal family. The police had to put an end to the manifestations. The symphony raised frantic enthusiasm. Many wept. Beethoven fainted with emotion after the concert. He was taken to Schindler's house, where he remained asleep all the night and the following morning, fully dressed, neither eating nor drinking. The triumph was only fleeting, however, and the concert brought in nothing for Beethoven. His material circumstances of life were not changed by it. He found himself poor, ill, alone, but a conqueror. Conqueror of the mediocrity of mankind. Conqueror of his destiny. Conqueror of his suffering. Sacrifice, always sacrifice, the trifles of light to art. God is all over.
마음이 약해진 베토벤은 결국 마음을 바꾸고 비엔나에서 이 합창 교향곡을 첫 무대에 올립니다. 1824년 5월 7일 이 곡을 들은 청중은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감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릴 정도였죠. 당시 황실 가족이 공식 석상에 나설 때도 군중은 최다 3번까지만 기립박수를 칠 수 있었는데 이날 베토벤은 합창 교향곡으로 무려 5번이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이었죠. 교향곡은 누가 봐도 이렇게 대성공이었지만 정작 베토벤은 지휘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지휘자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며 감독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귀가 완전히 먼 상태라 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 일명 환희의 송가와 함께 비엔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을 보며 아마 그는 일말의 성취감 혹은 승리감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 승리의 대상은 평소 자신을 공격했던 적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 그 자체였겠죠.
He had then completed the object of his whole life. He had tasted perfect joy. Would he be able to rest on this triumph of the soul, which ruled the tempest? Certainly he ought to feel the relief from the days of his past anguish. Indeed, his last quartets are full of strange forebodings. But it seems that the victory of the Ninth Symphony had left its glorious traces in its nature. The plans which he had had for the future, the 10th Symphony, the overture on the name of Bach, the music for Grillparzer's Melusina, for Korner's Odyssey, and Goethe's Faust, the biblical oratorio of Saul and David, all shew that he was attracted by the mighty serenity of the old German masters, Bach and Handel. And more still to the light of the south of France or Italy, where he had hoped to travel. Dr. Spiker, who saw him in 1826, said that his face had become smiling and jovial. Beethoven's sound is the great voice of freedom, perhaps the only one then of the whole German thought. He felt it. Often he spoke of the duty which was imposed on him to act by means of his art for poor humanity, for humanity to come, to restore its courage and to shake off its lassitude and cowardice. At the present time, he wrote to his nephew, there is need for mighty spirits to lash into action these wretched, rebellious human souls. Dr. Mueller said in 1827 that Beethoven always expressed himself freely on the subjects of government, the police, the aristocracy, even in public. The police knew him, but they looked upon his criticisms and satires as harmless fancies, and they did not care to interfere with the man whose genius had such an extraordinary reputation.
합창 교향곡과 환희의 송가가 소위 대박을 터뜨렸지만 베토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또 여전히 병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죠. 하지만 베토벤은 이전과는 달리 승리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창 교향곡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작열에 불타올랐죠. 아직도 쓰고 싶은 곡들이 또 써야 할 음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생활은 불편했어도 비엔나 사람들은 베토벤의 명예를 지켜주었고 그가 조금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나 과격한 발언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천재니까 그 정도 불평불만은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몇 안 되는 그런 특권도 베토벤은 오래 누릴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나 봅니다.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그가 타고난 별은 조금씩 조금씩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에 쓰인 환희의 송가를 그리스 가수 나나 무스크리가 다시 불러줍니다. Come and Sing 듣고 올게요. 나나 무스크리의 Come and Sing 듣고 왔습니다. 베토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다시 인생의 승리자로 살고 싶었던 베토벤, 그리고 원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베토벤. 그는 귀가 안 들리게 됐을 때도 자신의 경력이 죽을 리가 없다는 신념 하나로 여기까지 버텨왔고 또 명작까지 탄생시켰지만 죽음은 어느새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Thus nothing was able to break this indomitable will. It seemed now to make sport of grief. The music written in these last years, in spite of the painful circumstances under which it was composed, has often quite a new, ironical character of heroic and joyous disdain. The very last piece that he finished, the new finale to the quartet Opus 130, is very gay. This was in November 1826, 4 months before his death. In truth, this gaiety is not of the usual kind, for at times it is the harsh and spasmodic laughter of which Moscheles speaks. Often it is the affecting smile, the result of suffering conquered. It matters not, he is the conqueror. He does not believe in death. It came, however. At the end of November 1826, he caught a chill which turned to pleurisy. He was taken ill in Vienna when returning from a journey undertaken in winter to arrange for the future of his nephew. He was far from his friends. He told his nephew to go for a doctor. The wretch forgot his commission and only remembered 2 days later. The doctor came too late and treated Beethoven unskillfully. For 3 months, his iron constitution fought against the illness.
조카의 장례를 안정적으로 마련해 놓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러 떠났던 여행길에서 베토벤은 그만 감기에 걸렸고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곧 늑막염으로 번졌죠. 그가 마음을 여는 몇 안 되는 친구들도 마침 곁에 없었고 하는 수 없이 그는 조카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왜 조카는 이 부탁을 제때 전하지 않았는지 이틀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이 의사가 베토벤을 찾아왔고 그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치료 역시 어려웠죠. 그로부터 3개월 내내 베토벤은 침대에 누워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1827 he made his well-loved nephew his chief executor. He thought of his dear friends on the Rhine. He wrote again to Wegler. How I would like to talk with you, but I am too weak. I can do no more than embrace you in my heart, you and your Lorcan. Poverty would have made his last moments more gloomy had it not been for the generosity of some English friends. He had become very gentle and very patient. On his deathbed, on February 17, 1827, after 3 operations and awaiting a 4th, he wrote with perfect calmness, I am patient, and I think that all misfortune brings some blessing with it. This boon was deliverance, the end of the comedy, as he said when dying. We might say rather the end of the tragedy. He died in the climax of a violent storm, a tempest of snow, heavily punctuated with a terrible thunderclaps. A strained hand closed his eyes, March 26, 1827.
한때는 괴팍하다 소리도 많이 들었던 한성격했던 베토벤이 이제는 몇 번이나 수술을 참으며 침대에 힘없이 누워서 온순하게 병을 견디고 있었죠. 아마 병이 또는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베토벤 자신은 꼭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죽음이 그의 목전에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코미디에 비유하면서 이제 이 한판 코미디가 끝나는구나 라고 했다지만 로맹 롤랑은 차라리 그의 평생에 걸친 비극이 끝나는 거라고 조심스럽게 정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때 돈을 조금씩 보태줬던 영국의 음악 팬들이 아니었다면 베토벤의 마지막 이 순간은 정말 구차하고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멜로드라마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끝까지 위엄을 잃지 않았고 승리자로서 죽었습니다. 베토벤의 죽음까지 쓴 다음 로맹 롤랑은 마지막 헌사를 덧붙입니다.
Beloved Beethoven, so many others have praised his artistic grandeur, but he is easily the first of musicians. He is the most heroic soul in modern art. He is the grandest and the best friend of those who suffer and struggle. When we are saddened by worldly miseries, it is he who comes near to us, as he used to go and play to a mother in grief, and without uttering a word thus console her by the song of his own plaintive resignation. And when we are utterly exhausted in the eternal battle uselessly waged against mediocrity, vice, and virtue, it is an unspeakable boon to find fresh strength in this great ocean torrent of strong will and faith. An atmosphere of courage emanates from his personality, a love of battle, the exaltation of a conscious feeling of the God within. It seems that in his constant communion with nature, he had ended by assimilating its deep and mighty powers.
이런 절절한 표현들은 오직 팬만이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베토벤의 열렬 팬으로서 로맹 롤랑은 그의 음악이 자연 그 자체였고 용기였고 하나의 거대하고 무서운 의지이자 투쟁이었다고 말합니다. 슈만조차도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에 대해 자연 현상이 불러일으키는 불가항력적인 장면을 볼 때 느끼는 그런 똑같은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고백하죠. 로맹 롤랑은 베토벤의 전 생애를 폭풍우 몰아치는 불길한 날씨에 비유해서 아주 멋지게 묘사하는 것으로 이 전기를 끝맺는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도 훌륭하고 또 그의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이 솔직하게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After 1810, the poise of the soul is disturbed. A strange light glows. Mists obscure his deepest thoughts. Some of the clear thoughts appear as vapor rising. They disappear, are dispelled, yet form anew. They obscure the heart with their melancholy and capricious gloom. Often the musical idea seems to vanish entirely, to be submerged, but only to reappear again at the end of a piece in a veritable storm of melody. Even joy has assumed a rough and riotous character. A bitter feeling becomes mingled in all his sentiments. Storms gather as evening comes on. Heavy clouds are big with tempests. Lightning flashes o'er the black of night. The climax of the hurricane is approaching. Suddenly, at the height of the tempest, the darkness is dispersed. Night is driven away and the clear, tranquil atmosphere is restored by a sheer act of willpower. What a conquest was this! What Napoleonic battle can be likened it to? What was Austerlitz's glory to the radiance of this superhuman effort, this victory, the most brilliant that has ever been won by an infirm and lonely spirit? Sorrow personified, to whom the world refused joy, created joy himself to give to the world. He forged it from his own misery, as he proudly said in reviewing his life. And indeed, it was the motto of his whole heroic soul. Joy through suffering.
Joy through suffering. 고난을 뚫고 얻은 환희. 이 말은 베토벤이 평소 자신을 후원해준 사람 중 하나인 에로드웨디 백작 부인에게 언젠가 보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 한 줄이 그의 인생을 그대로 옮긴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맹 롤랑은 그와 함께 이렇게 말하죠. 불행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독한 인간. 세상으로부터 환희를 거부당한 그 인간은 스스로 환희를 만들어냈다. 자신의 불행으로 환희를 빚어내서 세상에 선물했다. 그 초인적인 노력과 승리의 영광에 빛나는 인간이 바로 베토벤이다. 마치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그의 인생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마무리되는 느낌이죠. 네, 늘 아쉽습니다. 이렇게 자서전이 끝나게 되는 날은 아쉬운 것 같아요.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제목이 모나파르트였다가 나중에는 이것으로 제목이 바뀌어진 교향곡 1802년부터 1804년까지 2년에 걸쳐 작곡된 베토벤의 제3번 교향곡의 별명인 이것은 무엇일까였는데 답은 3번 에로이카였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영미문학관 공개방송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학과 음악 그리고 나눔이 함께하는 이번 공개방송은 6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함께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세요.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다행히 노래는 좀 해피하네요. 아, 미카의 해피 엔딩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소정이었고요. 선생님.
Yes. Have a great night, everyone. Enjoy your weekend.
Good night.
Good night. This is the way you